이 새벽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창세기 42장 18절부터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책으로는 구약성경 66쪽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어 읽겠습니다. 사흘 만에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나는 하나님을 경외하노니 너희는 이같이 하여 생명을 보전하라. 너희가 확실한 자들이면 너희 중에 한 사람만 그 옥에 갇히게 하고 너희는 곡식을 가지고 가서 너희 집안에 굶주림을 구하고 너희 막내 아우를 내게로 데리고 오라. 그러면 너희 말이 진실함이 되고 너희가 죽지 아니하리라 하니 그들이 그대로 하니라. 그들이 서로 말하되 우리가 아우의 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도다. 그가 우리에게 애걸할 때에 그 마음의 괴로움을 보고도 듣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괴로움이 우리에게 임하도다. 루벤이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그 아이에 대하여 죄를 짓지 말라고 하지 아니하였더냐. 그래도 너희가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므로 그의 핏값을 치르게 되었도다 하니 그들 사이에 통역을 세웠으므로 그들은 요셉이 듣는 줄을 알지 못하였더라. 요셉이 그들을 떠나가서 울고 다시 돌아와서 그들과 말하다가 그들 중에서 시므온을 끌어내어 그들의 눈앞에서 결박하고 명하여 곡물을 그 그릇에 채우게 하고 각 사람의 돈은 그의 자루에 도로 넣게 하고 또 길 양식을 그들에게 주게 하니 그대로 행하였더라. 아멘. 이 시간에는 잘못을 기억하고 있습니까?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곡식을 구하러 왔지만 정탐꾼이라는 누명을 쓰고 3일간 갇혀 있었던 요셉의 형들은 3일 만에 다시금 요셉을 만납니다. 요셉은 그 자리에서 자신 또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임을 밝히며 그들이 이 감옥에서 벗어나 생명을 보전할 방법을 알려줍니다. 요셉의 형제들은 곡식을 구하기 위해 애굽에 오는 것 자체가 두려웠을 것입니다. 그들의 증조 할아버지인 아브라함 또한 애굽에 내려왔을 때 사람들이 두려웠습니다. 꼭 자신을 해칠 것만 같았습니다. 자신의 아내를 빼앗고 자신을 죽일 것만 같았습니다. 그러기에 아내 사례를 아내라고 하지 않고 누이라고 하면서 다녔던 것입니다. 왜 그런 두려움이 찾아왔겠습니까? 애굽에서는 나의 보호자가 없다고 느꼈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보호자였지만 하나님이 이미 아브라함을 지켜주시마 약속하셨지만 그 약속을 기억하지 못하고 믿지 못해서였습니다. 이방 땅으로 가는 요셉의 형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들이 거주하는 가나안 땅이야 이미 그곳에서 정착한 지 오래되었기 때문에 안전합니다. 자신을 보호해줄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애굽은 다릅니다. 이곳은 자신을 지켜줄 사람이 없습니다. 더군다나 3일간 감옥에 있으면서 아, 이대로 죽겠구나 라는 생각을 가졌을 것입니다. 이제는 아버지도 못 보고 내 아내와 자식들도 못 보고 타지에서 죽겠구나 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좌절하고 있을 때 요셉이 나타나 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라고 합니다. 이 말을 들은 형들은 내심 안심했을 것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은 이 애굽에 전혀 없을 줄 알았는데 애굽의 총리가 자신들과 같이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입니다. 같은 하나님을 섬긴다는 것입니다. 마음이 힘들었는데 조금은 희망이 생긴 것처럼 느껴졌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도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인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으로 살아갈 것입니다. 그럴 때 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다 라고 밝히며 나아갈 때는 사람을 살릴 때, 다른 일을 위로해 줄 때, 다른 일을 섬길 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 사람 무슨 꿍꿍이로 자신을 크리스천이라고 말을 하지? 나를 속이려고 하는 거 아니야? 그런 마음이 들게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희생하면서 다른 일을 돕고 섬길 때 밝히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않으며 주님의 이름을 높이는 것입니다. 자신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라고 밝힌 요셉은 생명을 보전할 방법을 알려줍니다. 너희가 확실한 자들이라면 형제 중 한 사람만 옥에 남겨두고 곡식을 가지고 가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막내 아우를 데리고 와서 너희들의 말이 진실함을 입증하라라고 합니다. 그러면 다 살 것이라고 합니다. 요셉은 3일 전에는 분명히 이렇게 말합니다. 16절에 보면 너희 중 하나를 보내어 너희 아우를 데려오고 너희는 갇혀 있으라. 이것은 한 명만 가서 막내 아우를 데리고 오라는 겁니다. 하지만 이제는 한 명만 남고 다 간 다음 막내 아우를 데리고 오라고 합니다. 처음에는 한 명만 감옥에서 풀어주려고 했지만 지금은 한 명만 빼놓고 감옥에서 다 풀어주려는 것입니다. 왜 요셉이 마음을 바꾼 것일까요? 그것은 아마도 곡식을 많이 주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한 사람이 많은 곡식을 가나안 땅으로 옮기지 못합니다. 가다가 도적대를 만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아홉 명이 가면 곡식을 많이 옮길 수도 있으며 한 명보다는 안전합니다. 한 명만 남으라는 요셉의 제안은 거부할 수 없을 만큼 좋은 제안이었지만 그럼에도 형들은 상당히 난처했습니다. 자신들 중 한 명이 인질로 잡혀 고통당해야 할 뿐더러 아버지 야곱은 요셉이 사라진 후 막내 베냐민을 제일 아끼면서 그를 사랑하는데 그런 아버지를 설득하여 위험을 무릅쓰고 막내 베냐민을 애굽으로 보내기는 힘들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이런저런 생각에 형들은 마음이 많이 힘들었습니다. 꼭 자신들이 지금까지 저지른 죄 때문에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 같았습니다. 그러기에 그들은 서로 이렇게 말합니다. 21절입니다. 그들이 서로 말하되 우리가 아우의 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도다. 그가 우리에게 애걸할 때에 그의 마음의 괴로움을 보고도 듣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괴로움이 우리에게 임하도다. 이미 20년이나 더 지난 시간이었음에도 불구하고 20년이나 더 지난 일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형들은 요셉의 애원을 매몰차게 외면하며 노예로 팔아버린 결과로 자신들에게 이러한 공경이 임하게 되었다고 또 그러기에 이러한 괴로움이 임하게 되었다고 말을 합니다. 그 말을 들은 르우벤이 이어서 말합니다. 22절에 르우벤이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이 아이에 대하여 죄를 짓지 말라고 하지 아니하였더냐. 그래도 너희가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므로 그의 피값을 치르게 되었도다 하니. 르우벤은 마청으로 요셉에게 해를 입히지 않고자 했지만 형제들은 그의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그러기에 요셉의 피값을 이제야 받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르우벤의 말로 보면 르우벤과 형제들은 이미 요셉이 죽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창세기 9장 6절을 보면 다른 사람의 피를 흘리면 그 사람의 피도 흘릴 것이니 라고 합니다. 이들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기에 본인들이 살인과 같은 일을 저질렀기에 그들은 20년이 지나도 그 일에서 자유롭지 못하고 여전히 헤어나오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 말을 요셉이 듣습니다. 형들은 요셉이 그들의 말을 못 알아듣는 줄로만 생각했습니다. 형들의 말을 들은 요셉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응징자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고등학교 시절 준석은 창식한테 많이 괴롭힘을 당했습니다. 그 과거는 자신을 얼매이게 만들었고 준석의 삶을 망가뜨렸습니다. 그러다가 길에서 우연히 자신을 괴롭힌 창식을 만납니다. 그러나 창식은 과거의 일을 까맣게 잊어버린 채로 살아갑니다. 가해자는 기억하지 못하고 당당하게 살아가는데 피해자만 힘든 삶을 살아간 것입니다. 참아왔던 분노가 치밉니다. 그러기에 하나하나 이전에 자신을 괴롭혔던 그 가해자를 응징합니다. 만약 가해자였던 창식이 과거의 일을 진정으로 미안해하며 용서를 구했더라면 야, 몇 년이나 지난 일인데 그거 가지고 그러냐? 그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때는 내가 정말 미안했다, 너무 후회한다 라고 했더라면 복수를 꿈꾸지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후회한다, 미안하다 라는 한마디가 마음을 조금은 풀리게 하기 때문입니다. 요셉은 후회한다, 미안하다 라는 말을 형들에게 직접 듣지는 않았지만 20년이 지난 지금도 그 일에 대해서 여전히 괴로워하고 있으며 여전히 후회하고 있는 그들을 보며 또 자신의 일을 잊지 않고 반성하며 죄책감에 시달리는 저들을 보며 눈물을 흘립니다. 이러한 형들의 반성은 요셉의 마음을 여는 결정적인 계기가 됩니다. 오늘 말씀을 들으며 혹시 내가 가해자였을 때는 없었는지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가해자라고 하기가 좀 그러면 말을 바꾸어서 상처를 준 사람이 아니었는지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꼭 때려서 상처를 준 것만이 상처가 아닙니다. 말과 표정과 행동으로 다른 일을 힘들게 했다면 나는 그것을 기억하지 못할지 모르지만 다른 이에게는 상처가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나는 내가 힘이 세서 말을 잘해서 상대방을 이겼다라고 생각하는 기억이 다른 이의 마음에는 억울한 마음이 솟아나올 수 있는 것입니다. 몇 년 전의 일인데요. 이전에 교회에서 시어머니와 며느리가 같이 교회를 다니고 있었습니다. 한갑이 넘은 며느리가 노인학교 담당 교육자에게 꼭 이 말씀을 해달라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것은 며느리에게 다정하게 대해달라는 것이었습니다. 며느리가 한갑이 넘었으니 30년 이상을 어머니와 알고 지냈습니다. 시어머니는 이미 여든이 훨씬 넘은 할머니였습니다. 제가 볼 때는 너무나도 인자하신 권사님이었습니다. 하지만 며느리가 볼 때 시어머니는 자신을 힘들게 하고 가끔씩 말하는 것이 상처를 주는 분으로 인식되었습니다. 권사님은 자신도 모르게 며느리에게 상처를 주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이처럼 우리도 알게 모르게 다른 이에게 상처를 주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 사람이 그 힘든 것 때문에 억울하게 주님께 기도하고 주님께 아뢸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항상 내가 상처 입은 것만을 생각하지만 나는 어떤가라고 내 자신을 볼 수 있어야 나를 고치고 내 주변을 기쁨과 화평이 있는 곳으로 바꿀 수 있는 것입니다. 형들이 죄책감에 시달리는 모습을 보고 그들을 떠나 한바탕 울고 난 요셉은 다시 돌아와서 시므온 한 사람만을 끌어내어 형제들 앞에서 결박하고 형들에게 곡식을 주며 그들의 자루에 돈을 넣어 아버지 야곱에게로 떠나게 합니다. 이제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요셉은 형들이 과거의 일을 후회하는 말을 듣는 것만으로도 조금은 마음이 열리기 시작합니다. 자기만 괴로웠던 게 아니라 형들도 그 사건 때문에 괴로움을 겪었다는 것에 마음이 조금은 풀립니다. 우리는 세상의 빛과 소금입니다. 우리가 가는 곳에 우리가 만나는 사람에게 상처를 주고 분열을 주는 사람이 아니라 주님의 사랑을 전하며 실천하는 사람입니다. 그러기에 혹 내가 상처를 주고 있지는 않았는지 누군가를 미워하며 나도 모르게 말을 함부로 하지는 않았는지를 돌아보며 만약 그렇다면 미안하다고 사과하며 다시금 관계의 회복을 이룰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새벽에 이렇게 주의 말씀을 듣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나로 인해서 상처를 받은 사람이 있다면 내 잘못을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상대방에게 미안하다고 말할 수 있는 용기를 주셔서 관계가 온전히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세상 속에서 사람들에게 말과 행동으로 이겼다고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용납해주고 사랑해주고 섬겨줌으로 말미암아서 주께서 나를 자랑하시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